다니엘서 1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는 길에 축도시장이 있었습니다. 시장 앞을 지나서 교회를 가도 되고 시장 가운데를 통과해서 교회를 갈 수 있었는데 축도시장 안을 통과해서 교회를 가면 느낌상 거리도 가깝고 구경할 것도 많고 그래서 시장 안을 통과해서 교회를 잘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시장을 들러서 지나가는데도 축구시장에서 전 물건을 못 샀습니다. 자그만 먹고 하나 사오면 바보 소리를 듣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어릴 때 축구시장에서 신발을 하나 사면 50%는 깎고 사야 잘 샀다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예요? 가는데 지금식을 합시다. 만 원 가는데요. 아직 그 좀 깎아주면 안 돼요. 통 사정 하면 한 500원이나 1000원 잘 빼줍니다. 그래서 1000원이나 깎았다고 들고 가면요.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거 원래 5000원 주면 사는 건데 이 바보 같은 게 자꾸 이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시장에서 물건 안 삽니다. 그래서 들은 건 있어서 물건을 얼마짜리 같으면 얼마에 깎고 저 물건 파는 사람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50% 딱 깎아가지고 사가 들고 오면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으로 제게 어려웠던 말씀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거든요. 순결해라. 그걸 막 거의 순진해라. 이런 뜻으로 의미를 받아들였습니다. 순진하기는 좋아요. 발락하는 대로 주고요. 내 좀 손해보면 순진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라 했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셨거든요. 이거 두 개 동시에 감당하는 게 저로서는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손해보고 막 좀 양보해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잘하겠는데 이거 지혜로우라는 거 이것 때문에 참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도시장을 수없이 들락거리면서 구경도 하고 보고는 다녔지만 축도시장에서 물건 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시장 가면 잘 돈을 못 쓰는 이 중에 하나 그겁니다. 꼭 바보 될 듯 했어요. 여러분 남에게 속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속지 않으려면요. 속이려고 덤비는 그 사람의 수준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지혜로울 수는 있는데 또 그렇게 안다는 것이 그렇게 순결해 보이지도 않다는 얘기죠. 나중에 좀 더 크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요. 예를 들면 저 돗자리 장수들 이 한 짐 지고 사무실이나 뭐 학교 교무실에 잘 들어옵니다. 얼마예요? 그럼 한 10만 원 이러죠. 그러면 착 늘어놓고 흥정을 합니다. 10만 원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분이 웃으면서 9만 원에 삽니다. 조금 지나다 보면요. 8만 원에 사는 사람 나오고 또 몇 명 어울러가지고 여러 개 한꺼번에 사는데 좀 깎읍시다 이래가지고 7만 원에 사고 이럽니다. 근데 그 옆에 어떤 분이 살 마음도 없이요. 10만 원은 무슨 10만 원? 만 원만 해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팔로 온 사람하고요.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옆에서 괜히 구경하고 있다가 싸움이라도 날까 싶어서 자리 쓱 피해버립니다. 처음엔 그랬단 얘기죠. 근데 유심히 지켜보니까요. 절대 싸움은 안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흥정해가 물건 파면서 만 원이면 되겠다 하는 사람 보고요. 한 번씩 눈도 흘기고 사람이 어째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금방 싸움이 날 것 같아요. 이분이 어느 정도 팔고요. 싸매고 나갑니다. 나가야 전 마음이 편거든요. 저 싸움 어떡하나. 근데 이쯤 있다 보면 다시 문 열고 뭐라고 하냐. 쌤 좀 봅시다. 아까 만 원 캐는 쌤 좀 봅시다. 불러내가 나가요. 야, 큰일 났다 싶은데요. 싸우려고 불러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분에게는 만 원에 팔고 갔습니다. 이야, 이게 참 누가 바본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런 물건이니까 그렇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속지 않으려면 지혜로워야 하는데요. 그러려 그러면 또 그렇게 순진하고 순결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방법이 아 이제 뭐 사라 그러면 안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보 안 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좌절을 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요.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믿음을 지켜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참 지혜롭게 지켜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BC 605년에요. 바벨론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쳐들어와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와 왕족과 귀족을 데려갔다라고 말하죠. 2절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왕족과 귀족 몇 사람만 포로로 잡아갔는데 포로로 잡아간 이유는 이들을 데려다가 인재로 쓰기 위해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니엘과 몇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거나 큰 변화가 됐을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족 혹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순간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옛날에 귀족, 왕족은 출세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죠. 앞뒤 원하게 트여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서는 여차하면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신분이 큰 게 또 변화된 상태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억지로 이름을 전부 바꿔버리죠. 이 네 사람의 이름을 유심히 보시면요. 6절에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했는데 두 사람 이름 끝에는 L자가 붙어 있습니다. 다니엘, 미사엘. 이 L자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두 사람 이름 끝에 보면요. 야자가 다 붙어 있어요. 야 없는데 하지 마셔요. 하나, 냐 할 때, 냐자에 니언 떼면 야입니다. 하나, 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야가 붙어 있고요. 아사르 다음에 야가 붙어 있죠. 끝에 야가 붙은 이름은 여호와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끝에 엘이 붙었으면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야가 붙었으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한번 보세요. 엘자 들어간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 사무엘, 요엘, 이스라엘, 그 L자 들어간 건 전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고요. 미사일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끝에 야가 붙어있는 이름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 느헤미야, 오바댜죠. 역시 끝에 그 야가 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뜻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네 명의 이름들은 전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냄새가 물씬물씬 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른들 중에요. 누가 봐도 아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그런 냄새가 무신무신 나는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아 교인이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 이름요. 우리 교회 있습니까? 있어요? 성자요? 성자라는 이름이 정말 교인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요? 아, 아이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주언이, 예언이, 하언이 뭐가 졸 나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조금 드물죠. 귀하게도 성경이란 이름이 집사님 중에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성경입니다. 어? 교회 다닌가 봐. 십중팔구 그렇게 나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요 가까이 있는 제 선배 중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으네요. 이름이 요섭입니다. 요셉이 아니고 요섭이거든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이 반항아 기질이 좀 있어서 군에 갈 때 군에 가거든 나 막 이제 날 간섭할 사람 없으니까 뭐 예수 믿는 게 왜 그러냐 이런 소리 할 사람도 없으니까 내 마음 놓고 한번 본인 말로요 타락을 좀 해보고 오겠다 이러고 군에 갔습니다. 쫄병이 돼가 부대 떡 떨어지니까요 이런 모양인데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서요셉 이 자식 교회 댕기는가 봐. 그 첫날부터 술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안 시켜보더랍니다. 갔다 와서 휴가 가서 하는 얘기가요. 나는 내 나름대로는 타락을 좀 해보겠다고 싶어가지고 별렀는데 이름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냄새가 물씬물씬 납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네 사람의 이름은 바로 그런 이름들입니다. 누가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드는 그런 좋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전부 바꿔버리는 거죠. 뭘로 바꿉니까? 다니엘의 바꾼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벨이라는 거 있죠. 벨, 바벨론 신을 가리키는, 바벨론의 주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 이름에 이 벨자가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뒤에 보면 어느 왕 이름이 벨사살 아닙니까? 이것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서는 아주 좋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니까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이름은요. 굉장히 모독스러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정말 싫은 이름입니다. 다른 세 친구의 개명된 이름의 뜻은 좀 분명치가 않답니다.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전부 이방신들의 이름을 따서 연관 지어서 붙여갔을 게 틀림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로서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말에 있었던 그 장시개명, 우리 말로만 들었잖아요. 없는 성을 만들고 이름을 갈아붙이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실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반대해서 정말 갈아라면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실제로 목숨 끊은 사람도 있었고요. 거칠게 반항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요. 장시 개명해서 호적에 올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성을요. 이누꼬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붙들려가가지고 혼이 났답니다. 이누꼬. 일본말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누꼬. 발음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한자로 써놓은 거 보니까 이렇습니다. 개견자의 아들자자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는데 이걸 일본님으로 바꾸라 그러니 이름 가는 놈 뭐다?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바꿔놓는다. 개견자의 아들자자 써가지고 그걸 자기 성이라고 또 갖다 붙이가 호적하러 간 겁니다. 일종의 반항이죠. 정말 성 가는 놈 개자식이다 이런 뜻으로 안 했겠습니까? 일본식 이름 어쨌든 이름을 본인 스스로 갈아가지고 오라 하는데도 이렇게 반항을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이 바벨론식으로 고쳐서 자기 멋대로 붙여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참 약소민족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귀족의 신분에서 포로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먹는 음식조차도요. 자기들이 먹던 음식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주는 왕의 진미였지만 자기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건 참 고역입니다. 다행히 어떤 분들은 어떤 음식이라도 다 잘 자시는 분이 계셔서 참 좋긴 하겠습니다만은요. 조금 까다로운 분. 저는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낯선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낯선 음식보다는 늘 먹던 음식이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분 일주일 단기 선교 여행 간다고 갔다 와가지고 싹 빠져오는 사람 아니십니까? 일주일 만에 그렇게 빠져오는데 아예 거기 가서 몇 년간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네 분의 식성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들은 안 먹으려 했었으니 그것조차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본다면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 속에서 이분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뭘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식일 텐데요. 먹기 싫은 음식이지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그래서 꾸역꾸역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분들은 여기에서 유일한 관심이 뭡니까? 8절 보셔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보십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신앙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서요, 뭘 걱정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살아남는 것 아니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잘해서 우리가 나라의 독립을 찾아내는 것, 자신의 출세도 집안의 안녕도 아니고 오직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겠다라고 작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셔야 했는데 나라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됐으니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고요. 차라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제대로 한번 출세를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바빌론의 정책을 수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번 부닥쳐보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장면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요? 입학시험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당당하게 뭐 대입이든 고입이든 시험보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하고 당당하게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리 흔치 않다는 것은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가끔 부탁을 합니다.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칠 때에 아무도 믿지 마라. 부모도 믿지 마라. 부모가, 죄송합니다만은요, 부모가 교회에 참 열심이고 교회에 훌륭한 직분자일지라도 믿지 마라. 오로지 믿을 거는요, 이 아이에게 신앙을 바르게 심어주지 아니하는 한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이 안 되더라. 믿지 말라. 제가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대로 아버지가, 제대로 엄마가 교회에 저렇게 충성하고 신앙이 좋은 분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잘했을 것이다. 그런 예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도 믿지 말고 학교 선생님 더더욱 못 믿는다. 오로지 이 아이에게 신앙을 바르게 심는 것 외에는 얘들 신앙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무도 도움이 안 되더라. 아이들이 입학시험보다가 예배를 더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요, 아이들의 죄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죄입니다. 신앙을 굳게 지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취직이나 승진이나 아니면요 돈벌이보다가 정말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 그걸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마음먹은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그럴 일이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왕의 학교에 이 선발이 된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좀 괜찮은 대학 들어가면 집 앞에, 학교 앞에 플랜카드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왕이 선발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면접 보는 그 학교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요, 이거 원래 왕의 것입니다. 이 왕이 하사해 준 것을 먹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지 모르는 일입니다. 혹시 다른 포로들이 있었으면요, 다른 포로들과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바벨론의 수많은 사람들 제쳐 두고 자기네들이 이런 곳에서 이런 공부하며 이런 음식 먹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에만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한마디로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복받는 사람 잘 보시면 복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복받을 짓은 하지 않고 복을 달라고 쪼르기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앞부분은 주목을 잘 안 해요. 뭐만요? 우리 보고 하라, 먼저 하라 했는 건 뒤로 제쳐놓고요. 뭐만요? 이 모든 것을 다 더하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쪼르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 속에서요, 스스로 뜻을 정하였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출석하고 하는 일, 이거 다 누가 시킨 일입니까? 오늘 예배 오신 건 누가 시켜서 온 겁니까? 뭐 옛날부터 교회는 늘 그렇게 해왔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예배 출석은 해야 되고 그래서 온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습관적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말이에요. 안 가면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할지 몰라서 그래도 눈도장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겁니까? 여러분, 철없는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강제해서 뭘 자꾸 시켜나가지만 어느 사이에 철이 들고 그러면 내가 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예배 출석도 나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헌금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 하는 일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어떻게 해서 내가 정해서 온 게 됩니까? 그렇게 묻지 마셔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오는 게 맞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데 어느 시간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시간이 제일 낫더라. 그래서 오는 겁니다. 저녁 예배 7시 반이죠? 7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7시까지 오면 안 됩니까? 됩니다. 7시 반이 시작인데 왜 7시에 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정해서 그걸 오는 건데 뭐. 저도 요즘은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 다닐 때요,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안 오면 전 저 스스로 그걸 지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선한 것이 그 덕산동 사무소가 저기 아마 소방서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그게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다 해서 거기서부터요. 죽도파출소 있는데 역전파출소 있는 데까지요. 제 가방을 옆에 끼고 뛴 겁니다. 쉬지도 않고요. 왜요? 예배 시간 안 늦으려고요. 예배 시간은 7시 반입니다. 교회 문 뛰어들어오면서 시계를 딱 보고 7시가 안 된 걸 보고서야 아이고 오늘 지각 면했다 이러고 교회를 들어갔거든요. 누가 정한 건데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최소한도 3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해야 지각 안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좀 조금씩 늦어져서 조금 늦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교회 도착은 7시 한 2분인가 3분쯤인가 했던 것 같긴 한데요. 바쁘다 하고 쫓아온 게 그렇습니다. 누가 정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내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마땅히 왕이 준 것이고 먹어야 하는 것이지만 아 이거 먹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자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지라 그랬죠. 그 앞에 다니엘이 요구한 것은 8절 뒤편에 보시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은 왕이 하사한 그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황관장에게 구했더니 황관장에게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황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왜 답변 안 하셔요? 황관장이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다. 구절을 보시고 다니엘이 그렇게 부탁을 요청을 했더니 황관장이 들어주셨더라. 아니요. 10절을 보셔요.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황관장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준 걸로 아는데, 그죠? 황관장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관장하고 한번 붙어야 됩니까? 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붙어야 됩니까? 그 다음 보셔요. 다니엘이 똑같은 얘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11절에요.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다니엘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랍니다. 누구에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감독에게요. 감독에게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감독이요. 좋다 그럼 시험은 한번 해보고 괜찮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16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돼 있죠. 황관장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관장 밑에 있는 실무를 맡아 있는 감독에게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다. 이래갖고 간청을 해가지고 이 감독의 마음을 바꾸어서 물과 채소를 먹게 된 겁니다. 그럼 성경이 성경을 그냥 쭉 읽어나가는 거 말고요. 꼼꼼하게 보아나가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요. 8절, 9절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다니엘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전체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렇게 딱 줄인 겁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황관상이 반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허락이 됐다. 그 얘기만 딸막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10절에서 16절입니다. 기록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분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8, 9절은 전체 이야기의 개관, 줄거리만 말한 것이고 10절에서 16절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황관장이 반대하니까요. 다니엘이 그 황관장하고 계속 씨름한 게 아니고 그 황관장이 세운 감독을 다시 설득했더라 그런 뜻입니다. 황관장에게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머리를 쓴 겁니다. 지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해 나갔고 마침내 그 감독한 사람을 설득해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자의 입장을 10분 고려해서 호소력이 있는 가능성 있는 제안을 다니엘이 다시 제안을 해낸 겁니다. 말하자면요.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배려하면서 자기 주장을 펴나갔더란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내 신앙이라고 밀어붙이는 이런 것이 때로는 실수를 불러올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가끔은요.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밀어붙여버립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하네요. 정말 뜨거운 사람요. 정말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에 그냥 막 밀어붙여버립니다. 좋은 예가 저 주택시장 앞에 가면 지금도 뭐 그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 많은 데서요.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이런 분 있죠.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큰 효과가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효력이 있는 것일지 아니면요. 많은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많은 조용한 지하철, 사람들 좀 조용하고 있고 싶은 거기에서가 느닷없이요. 예수 믿으라고 꽝을 찔러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식한 기독교라고 말한다는 거죠.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정적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혜롭다 혹은 지성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적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모습은 어쩌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결합된 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정적이면서도 지혜롭게 설득해 나가는 이 모습 이게 참 바람직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든 사회에서든요 한번 일을 맡으면 정말 충성스럽게 잘 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신앙을 지키면서 동시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욕을 혹시 얻어먹는 수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아니 얻어먹어야 정상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로만 욕을 얻어먹으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것만 빼면 흠도 티도 없는 인간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도 됩니다만은요. 저 그것만 빼면 저 예수 믿는다는 것 조금만 빼면 정말 멋진 인간인데 소리를 사실 들어야 합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아니하고요. 상식 이게 어긋나는 짓을 해서 욕먹는 것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욕먹는 것하고 이건 분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민족의 독립이나 개인적인 출세나 아니면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영광스러운 면 그거 제쳐놓고요. 오로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마구 밀어붙여서 황관장하고 그냥 막 맞짱을 뜨듯이 신앙이 우선이라고 대들었으면요. 일찌감치 순교자가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순교자 되는 것 영광스럽긴 하죠. 그러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지혜롭게 대처해 나감으로 해서 오히려 그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 민족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70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포로 생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70년 포로 생활 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며 신앙을 간직하게 하는 중요한 일을 이들이 감당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적인 면에서도요,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그가 몸담았던 정치 분야, 세속적인 분야에서도요, 도무지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오죽하면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죠? 다니엘이요,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으니 결국은요, 기도하는 것 흠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넣으려고 작전을 쓰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어도 총리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건 예산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중에 나라가 바뀌었는데도요, 변함없이 그 총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얼마나 참 엄청난 축복이냐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만한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때요.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엄청나게 변해가는 이때에 뜻을 정하고 거기다가 참 지혜롭게 대처한 이 다니엘의 모습을 저는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또 붙여서요, 머리도 좀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는 사람들이 상식도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을 무조건 하고 뛰어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상식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생각을 해가면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하고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밀어붙이기보다는요, 지혜롭게 설득도 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면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될 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요, 목숨 자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부로 버리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버릴 것이 아니고요. 지혜롭게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혜롭게 감독을 설득해 나가곤 했던 이 다니엘이요. 나중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여기서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열정적이면서도요, 지혜로운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그 강점, 참 잘하는 것은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는 것, 이거 참 잘합니다. 또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것, 이거 참 잘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점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정치력이 좀 없어요. 정치력이란 게 뭡니까? 이 참 정치하는 말이 참 묘해서요.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이게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데는 선수인데 이건 참 잘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는 이 정치력은 참 부족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말하기는 참 쉽죠.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못하는 사람에게요? 못한다고 그래야 되죠?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해서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를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정치력이죠.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학교 한 번씩 불려가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아,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참 성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나 맞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말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누군들 노력하면 안 올라가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못한다 하지 말고요. 기분 나쁘지 않도록요. 이렇게 말을 좀 돌려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정치적 언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부탁을 받거나 뭘 하면요. 안 됩니다. 딱 자르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안 됩니다 대신에 뭐라 그럽니까? 예,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러죠.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안 합니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이거 딱 자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있어도 말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때 쓰는 말은 조금씩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잘한다 하기는 쉬워요. 못하는 사람에게요? 뭐라고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보셔요. 아,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좀 못했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 아, 목사님 설교 그래밖에 못합니까? 설마 그런 사람 없죠? 우리 교회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있어요. 세상에, 야, 용감하다. 집사가 그래 말해도 되나? 안 될 거 무엇입니까?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만 빼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건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자라는 얘기는, 이게 옳고 그러다, 이거다 딱 잘라 그냥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요. 그냥 밀어붙일 수 없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동원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때 한번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실수인 듯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영덕 50천인가 거기 가서 밤에 우리가 집회하고 그럴 때요. 우리는 우리끼리 좋아서 저 찬송 열심히 부르고 보험성 틀고 그랬습니다. 그 옆에 조금 떨어져 있었던 유원지 그 상점 하시는 분이 속이 많이 좀 상했던 모양이죠. 밤새도록 우리보다 더 큰 소리로 유행가 틀어버리잖아요. 그때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땐 그 유원지였지만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우리밖에 없으니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조금 떨어진 곳에 가게를 보고 있던 분이 있긴 있었던가 봐요. 제가 마음이 그때 참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일,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혹시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 이것이 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에 대한 말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심해지면요, 아부성 발언, 그 다음에 뇌물을 쓰거나 이렇게 될 위험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말고요. 정말 내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정말 신앙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을 하되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그들을 설득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전 이것이 뱀처럼 지혜롭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적도시장에 가가지고는 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 믿는 사람과 주변에 어울려 지낼 때는요,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겠다고 작심한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본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이 황관장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요, 그 황관장에게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세우는 그 감독에게 가서 또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하고 허락을 받아서 결국 자기의 뜻을 이뤄나가는 이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그렇게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